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금요일 아침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가 임박했다고 미국 정부가 28일 경고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보건후생부,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경고하며 의료기관들이 시스템 보호를 위해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최소 5개 병원들이 이미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와 트랙봇을 사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맨디안트 사이버 안보 기업의 찰스 카마칼 최고 기술자는 성명에서 현재 미국은 가장 위험한 사이버 안보 위협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범죄조직 UNC1878이 지속적으로 랜섬웨어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 병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의 자료를 모두 암호화시켜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에 피해 업체는 암호를 풀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및 국무장관이 29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미국인들은 여권 출생지로 이스라엘을 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벌이는 곳으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은 여권 출생지의 국가 대신 예루살렘 도시만 기입하도록 허용됐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미 언론은 이 같은 조치가 11월 3일 대선 불과 며칠 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유대인과 기독교 복음주의자, 그 외 이스라엘 열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제법에 따라 불법 점령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과학기술연구 사업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쿠바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외화 송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미국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은 공산당 쿠바군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한 외화 송금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바에서는 군 소유 기업 핀시맥스가 국제 송금 플랫폼 웨스턴 유니언의 주요 파트너로 지난 20년간 미국 내 쿠바인들은 이 기업을 통해 쿠바로 외화를 보내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및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쿠바군이 송금 기업에서 창출된 돈으로 쿠바 국민들을 억압하고 베네수엘라에 개입하려는 자금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의 기한을 주고 군대가 소유하지 않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웨스턴 유니언과 쿠바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쿠바 외교부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핀시맥스 측 성명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핀시맥스는 쿠바 정부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 미국에서 쿠바로 보내지는 송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 같은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5개국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및 국무장관이 29일 인도네시아에서도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네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자국 해역을 지키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상안보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무역로 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트노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이 존중되고 안정적이며 평화롭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남부도시 니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흉기 테러로 3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29일 니스의 러시아 정교회 대성당 노트르담 바실리카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2명 등 3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햇볕을 쬐면 몸에 비타민 D가 보충되죠.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로도 섭취 가능한데요. 그런데 임상 내분비학 및 대사 전월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코비드-19 환자의 약 80%에게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의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았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병원 입원 기간도 더 길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적당한 비타민 D 수치를 가진 코비드-19 환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이 52%가량 낮고 합병증 위험이 현저히 감소했는데요. 비타민 D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관 관계를 평가한 독일 호헨하임 대학교는 당뇨병, 비만 같은 동반 질환도 비타민 D 결핍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타민 D 결핍 환자는 더 심각한 코비드-19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비타민 D 섭취는 최적 건강 상태를 위한 면역 체계 조절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내분비약회는 유아는 매일 360에서 900mg, 어린이는 550에서 900mg, 성인은 매일 550에서 1800mg의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했고요. 비만 성인은 두세 배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11월 3일 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영김 공화당 후보와의 인터뷰 들려드리고요.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 출범 초 독립된 사법부의 체제를 구축해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대법원장으로 존경받는 존 마셜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북한은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3도에서 17도, 신의주는 4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4도에서 19도, 함흥 2도에서 16도, 청진 지역은 1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페리 코모의 노래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And I love you so. 들어보시죠.
I'm happy that you do. The book of life is brief, and once a page is read, all but life is dead. That is my belief. And yes, I know how lonely life can be. The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set me free. But I down. Now that you're around me,
salah isn't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에서 흉기 테러 사건이 발생해서 적어도 3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1명은 참수됐습니다. 타이완이 미국산 대한미사일로 방어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을 거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의 위구르족 문제를 언급했군요.
네,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은 종교에 대한 자유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고 폼페오 장관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주 아시아 나라들을 순방하고 있는데요. 29일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청년 단체에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특별히 종교 문제를 언급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 국민의 약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인데요. 폼페오 장관이 언급한 이 위구르족도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인데요. 100만 명 넘는 위구르족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집단 수용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들이 수용소에서 24시간 감시 생활 속에 강제 노역, 고문, 개종 강요, 세뇌교육 등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배우고 직업 훈련하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최근 이런 시설들을 더 짓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위구르족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어떤 입장을 보여왔습니까?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이슬람 청년단체에 행한 연설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의 평소 유순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받고 있는 무슬림 친구들을 외면하라는 중국의 종용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슬림 친구들을 외면하라는 중국의 종용에 맞서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최근 중국은 위구르족 문제로 인도네시아 안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인도네시아 언론인들과 무슬림 지도자들이 신장 여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여줌으로써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도 회담을 했군요.
네, 폼페오 장관이나 레트넌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역시 중국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불법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바닷길의 하나인 남중국해의 해상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나요?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를 놓고 직접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6개 나라에 속해 있진 않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은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루나이인데요. 하지만 남중국해에 있는 인도네시아 나투나 제도 해역에 중국 해양경비대가 자주 침범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레트누 장관은 중국을 따로 언급하진 않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트누 장관은 또 미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가 군사훈련과 해양안보협력, 또 정보공유 등 국방협력을 강화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군사협력 문제와 관련해 최근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잠시 불편한 적도 있었죠?
네, 인도네시아는 올해 미국이 P-8 포세이돈 해양 정찰기 재급유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착륙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P-8 포세이돈 정찰기는 중국의 해양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투자국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경제 교류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주고 있는 일반 특혜 관세 GSP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특혜 관세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가 생산하는 제품에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건데요. 레트너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GSP가 양국 교역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또다시 참극이 발생했군요.
네, 29일 프랑스 남부 도시 니스의 한 성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서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요. 특히 사망자 가운데 여성 한 명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지난 16일 프랑스인 역사교사가 파리 길거리에서 참수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 만에 또다시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에 프랑스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좀 더 들어보죠.
네, 로이터 가디언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에 니스 시내 노트르담 성당에 칼을 든 한 남성이 침입했는데요. 이 남성은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면서 여성 한 명과 다른 두 명을 살해했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격범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부상했고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니스 시장이 이번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했군요.
네,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 시장이 트위터에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에스트로지 시장은 공격범이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계속해서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사망자 3명 가운데 2명이 여성이고요. 1명은 남성입니다. 에스트로지 시장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1명은 교회 관리인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격범은 교회 안에서 여성 1명과 남성 1명을 살해하고 교회에서 도망쳐 인근 술집으로 피한 또 다른 여성을 추격해서 살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네, 니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안에 이 남부 아비뇽 근처에서 한 남성이 행인들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이 남성도 역시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경찰의 투항 명령에 불복하자 사살됐습니다.
최근 프랑스 사회가 이슬람교를 둘러싸고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군요.
네, 이달 중순 교사 사무엘 파티 씨가 이슬람 창시자인 이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 잡지의 만평을 수업 시간에 보여줬다가 창소된 후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분리주의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은 이슬람 종교를 탄압하는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와 말레이시아, 이란 등 이슬람권 국가들이 마크롱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정신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독설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에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변 국가들이 국제적인 전례라면서 프랑스를 지지하고 나서며 유럽 국가들과 아랍권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이 샤를리 에브도 만평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직 이번 공격의 동기를 알 수 없고요. 샤를리 에브도 만평과 연결돼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전역에 국가 보안 등급의 최고 수준인 공격 비상경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샤를리 에브도지가 터키 대통령 만평도 게재했다고요?
네, 샤를리 에브도는 28일 일면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풍자한 사파를 게재했습니다. 이 사파는 속옷 차림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히잡을 쓴 여성의 치마를 들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터키 대통령실은 필요한 법적, 외교적인 행동을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산 미사일로 방어력을 배가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다는 소식이죠?
네, 장저핀 타이완 국방부 차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하품 미사일이 2025년까지 타이완을 공격하는 외국군의 절반을 경멸한다는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품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입니까?
네, 적 함선을 공격하는 대함 미사일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제조한 건데요. 사정거리가 125km가량 됩니다. 비행기나 배 잠수함은 물론이고요. 지상에서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하품 미사일을 타이완에 판매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에 하품 미사일 약 24억 달러치를 타이완에 판매할 거라고 26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400기, 발사대, 차량, 레이더, 그리고 지원 장비 등이 들어갑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하품 미사일 외에 다른 무기도 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2주 전에도 첨단 무기 3종을 타이완에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알린 바 있습니다. 미국이 팔기로 한 무기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ER, 그리고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사진과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F-16 전투기용 외부 센서 등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에 추가로 하품 미사일까지 판다는 건데요. 다 중국을 겨냥한 무기들이죠?
네, 타이완이 중국 본토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해서 사들이는 무기들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이 타이완에 대한 첨단 무기 판매가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서 타이완에 파는 무기를 만드는 미국 보잉사, 록히드 마틴, 또 레이시언사를 제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회사를 제재한다는 발표가 나온 뒤에 이틀 만에 추가로 무기를 판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국방부는 타이완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오직 파국만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다음 달 3일 이 대선 날짜가 임박한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고요. 이 미국 의료기관과 보건체계에 대해 전산 공격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가 일라이 릴리사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선이 이제 정말 며칠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이제 다음 달 3일까지 29일을 기준으로 닷새 남았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사이에 득표 경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전국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경합주 내지는 격전주 등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접전 양상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플로리다주가 대선 막판에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의 상황이 어떤가요?
예, 바이든 후보 49%, 트럼프 대통령 47%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28일 공개한 최신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두 사람이 사실상 동률이라고 로이터는 해설했습니다. 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29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48대 48 동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플로리다에서는 선거인당 29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29명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을 승부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이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양쪽 진영에서도 플로리다 여론을 끌어들이는데 노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29일 두 사람이 동시에 플로리다주를 방문하는데요. 이 주요 도시인 템파에서 각자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외 군중집회를 열고요.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동차에 탄 채 연설을 듣는 드라이브인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의 선거인단 29명이 걸려있다고 하셨는데요. 선거인단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 해당 지역 유권자들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이 선거인단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일종의 간접선거인데요. 지역마다 어느 후보가 많이 득표했는지에 따라서 그곳에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거고요. 전국의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식을 거칩니다. 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총 538명인데요. 그중에 과반인 270명 이상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지지율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지만 경합주들의 선거인단을 누가 가져갈지 봐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더 많이 득표하고도 대선에서 패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패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런 경우였고요. 2000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가 전체적인 득표는 더 많았지만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한테 승부를 내줬었습니다.
선거인단을 배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연방 상원의원수와 하원의원수를 더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곳에 선거인단도 많은데요. 캘리포니아 55명, 텍사스 38명 순으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곳들은 대개 정치적인 색채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고요. 텍사스주는 공화당이 강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화민주 양당이 각자의 텃밭에 이 선거인단을 지킨 다음에 경합주에서 더 많은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게 대선 승리의 공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플로리다가 그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이 플로리다 외에 경합주를 적게는 대여섯 곳, 많게는 10여 곳까지 꼽고 있는데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곳들이 그중에 핵심입니다. 이들 지역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거나 막상 막하의 양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대선 전 두 후보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양쪽 모두 경합주 순회 일정을 촘촘하게 잡았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요. 29일 플로리다주 템파 유세 직후에 저녁 시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빌로 이동해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다음날인 30일 미시간과 위스콘신, 미네소타를 돌면서 유세할 계획입니다. 특히 투표일 직전 48시간 동안에는 11차례 연속으로 집회를 여는 강행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디로 갑니까?
예,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30일 위스콘신으로 향해서 유세를 벌입니다. 다음 날인 31일에는 미시간으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합동 유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주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후보한테 근소한 차이로 패한 것들이라서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체계에 대한 전산 공격을 당국이 경고했군요.
네, 미국 내 병원과 의원들을 비롯한 의료보건 제공시설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 전산 범죄 위협이 증가하고 임박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관계 당국이 밝혔습니다. 28일 연방수사국 FBI와 사이버 보안 기반 시설 안보국 그리고 보건후생부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를 발령했는데요. 이 트릭봇이라는 악성코드의 활동을 평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릭봇이라는 악성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을 이번 경보에 명시했는데요. 먼저 컴퓨터에 담긴 정보와 자료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아울러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랜섬웨어가 뭔가요?
랜섬웨어도 악성코드의 일종입니다. 우선 전산망에 불법 침투해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걸 풀어주는 대가로 돈, 랜섬을 요구하는 건데요. 주로 전자우편의 첨부 파일 형식으로 들어가거나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경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세력이 이런 활동을 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트랙박 배후에 있는 사이버 범죄 집단들이 지난 2016년 이후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일을 계속해왔다고 당국은 밝혔는데요. 지난해 FBI가 이 트랙박의 새로운 기능을 포착하고 점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 오리건주에 있는 스카이레이크 의료원이 랜섬웨어 피해를 입었다고 전날 27일 발표했는데요. 환자의 개인정보 등에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당국이 발표한 경보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NBC가 보도했는데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의료기관들이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전산공격 경보가 나오자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나요?
이 보건체계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봐온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이버 안보 위협이라고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 측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또 특정 집단을 배후로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동유럽에 기반을 둔 UNC1878이라는 단체가 의도적으로 미국 내 병원들을 목표로 활동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UNC1878이라는 집단이 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나요?
네,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려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미국 보건사회 체계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국이 경보에서 밝힌 것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냐는 주요 매체들의 질의에 답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UNC1878이라는 집단이 이 특정 집단으로서 의료기관 대상 사이버 범죄의 배후인지도 당국은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군요.
네, 보건소생부가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사가 개발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 30만 회 분량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3억 7,5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일라이릴리사는 긴급 사용이 승인되면 두 달 안에 정부에 공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요?
네, 이번에 체결된 계약에는 65만 회 투여분을 8억 1,250만 달러에 추가로 구매하는 옵션, 선택 방안도 있다고 보건후생부는 성명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만약 이 추가 옵션까지 성사가 되면 미국 정부가 항체 치료제를 구매하는 데 위해서 일라이릴리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11억 9천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구매했다면 미국인들은 치료제를 사는데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한 회분 가격이 1,250달러인데요. 이 미국민들한테 무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라이릴리사의 항체 치료제 어떤 약인가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추출해 개발한 치료제입니다. 앞서 지난 22일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최초로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어의 항바이러스제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약받은 르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와 비슷한 치료약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군요.
네, 미국 정부는 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후속 작전을 위해서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바이오 기업 르제네론과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르제네론과는 코로나 치료제 제조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은 계약에는 연구 개발 지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백신이나 이 치료제의 임상시험 단계에서 부작용이 잇따라 나오면서 개발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구매하기로 한 일라이릴리사의 항체 치료제도 중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며칠 전에 중단이 됐는데요. 미 국립보건원 연구진이 일라이릴리사의 항체 치료제가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임상시험을 더는 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감염 초기 경증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은 계속되는데요. 일라이릴리사는 이달 초에 FDA에 이 경증 치료라는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11월 3일 미국에서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연방 상하원 의원과 여러 주의 주지사를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는 한국계 미국인 후보 5명이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출마 이유와 선거 공약 등 한인 후보들의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캘리포니아 39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재도전하는 영김 공화당 후보와의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영김 후보는 에드로이스 전 하원의원의 정책 보좌관으로 오래 일했고 캘리포니아주 의회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박승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재작년에 선거에 나오셔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아깝게 그 우편투표 아마 그것 때문에 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하는 그 이유라든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 선거에서 정말 선거 당일날 이기면서 계속해서 그 리드를 했지만 결국은 안타깝게 낙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전국 그 공화당에서도 안타까워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면서 전국에서 승리해야 할 1순위 지역구로 선정을 하고 많은 공을 들이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2년 전과는 다른 점이고요. 또 제가 뛰고 있는 그 State of California에서는 가주 공화당의 그 structural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50이 넘은 그 공화당 하면은 골수 백인 남성들만의 공화당인 그런 그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에 있었던 election에 의해서 공화당 의장이 처음으로 30개 라틴계 여성이 공화당 의장으로 당선됐어요. 그리고 부의장도 50개 중국계 남성이 당선돼가지고 현재까지 있었던 그 백인계 기득권층이 사라지고 이제는 실전에 강한 실무형 리더들로 공화당의 체질이 전체가 이제 개선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선거 팀원들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면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 2년 전에 선거 결과 나온 직후부터 계속 다시 도전할 거를 계속 준비하신 거죠?
그렇죠. 지난번 선거 끝나고 나서 당장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힘든 상황을 좀 극복하고 또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여러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다시 결정을 한 거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만약에 영킴이 뛰어준다면 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고 또 함께 뛰었던 공화당 후보들도 제가 뛰면 안 뛰겠다 하는 이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공화당 쪽에서는 필드를 클리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선 때 2018년도처럼 치열한 그 프라이머리를 예상을 안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11월을 향해서 오직 집중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우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또 북한 관련해서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네. 어떤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아시다시피 저는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님의 그 아시안 정책 보좌관으로서 외교 관련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분과 일한 게 21년간 의회에서 일했고 그전에는 주 상원에 계실 때 2년 그래서 23년을 그분 옆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정책 보좌관으로서 한미 관계 일 또 US Asia 관계 일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코러스 FTA라든지 또 한미의원연맹협의회에 제가 실무자로서의 일을 했던 거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의원들의 모임 그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실무자로서 일을 했고요. 또 의원님을 보조하면서 북한 인권 현안 법안 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선이 된다면 의회에서 한미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힘써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며 함께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Korean American으로서 미 의회에서 일하는 제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경제라든지 무역으로 협력하는 거라든지 또 현실에 다가가는 사실에 입각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세우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로이스 연님과 일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연방 하원의원으로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요. 또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또 북한에서는 이제 핵무기가 모두 폐기되어서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데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한인사회도 언급을 하셨는데 한인사회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그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실 생각이시고 또 더 많은 한인들이 정계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일단 정치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나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인턴십이나 펠로우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면 미국의 미래를 그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지도자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메시지입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은 영킴이나 미셸 스틸이나 뭐 현역 의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앤디 킴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또 정계 현실에서 일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치 그 세미나나 컨벤션에서 저희들과 만나면서 일하면서 또 인스퍼레이션을 받고 또 volunteer라든지 스태프로 일하든지 하면서 이 직접 선거운동을 하면서 experience를 얻어가면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인들이 각자가 자발적으로 선거 캠프에 조인해서 자원봉사하고 또 유권자 등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투표하면서 정치 참여할 때 우리 한국계 미국인의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한인 후보와의 대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재도전하는 영김 공화당 후보와의 인터뷰 보내드렸습니다. 대담의 박승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The Three Degrees의 노래입니다. 부디 몸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Take good care of yourself.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헌법과 하위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주와 주의 법률이 충돌할 때는 교통정리를 해주는 법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판결에 따라 미국 사회와 국민의 삶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나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될 때는 전국적인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정부 출범 초 독립된 사법부의 체제를 구축해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대법원장으로 존경받는 존 마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 마샬은 정식 학교 교육은 1년밖에 받지 못했고 법에 대해서는 6주 동안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법률가 외에도 그는 군인이자 정치인으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가 미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중 7위에 선정할 정도로 그는 미국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위인 중 한 사람입니다.
존 마샬은 1801년 제2대 존 애덤스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후 1835년까지 30여 년을 대법원장직을 수행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최고 재판관의 직책을 유지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존 마셜은 1755년 버지니아주 포큐어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존이 태어난 곳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개척지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존은 그런 곳에 있는 통나무집에서 15명의 남매 중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마셜은 보안관이고 측량기사였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와 켄터키에 8만 헥타르나 되는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샬 집안은 버지니아 정부를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윌리엄 랜돌프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메리 케이스 마샬은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정은 당시 버지니아에서 가장 명문가로 꼽히는 랜돌프 가문, 리 가문 등과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존 마셜은 교육을 대부분 부모한테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셜 집안에 머물던 제임스 톰슨 목사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식 학교 교육은 웨스트 모어랜드에 있는 캠벨 아카데미에서 불과 1년간 공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던 제임스 몬로는 나중에 미국 제5대 대통령이 됩니다.
10대 소년 시절 마셜은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한 조지 워싱턴 장군으로부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을 존경하던 마셜은 독립전쟁이 벌어지자 새로운 나라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으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세였습니다.
마셜은 소위로 임관되고 아버지가 복무 중인 버지니아 민병대 컬페퍼 미니맷 연대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대는 나중에 독립군의 버지니아 11연대로 통합됐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등의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마셜이 복무한 부대는 그레이트 브릿지 전투에서 영국군의 승리함으로써 버지니아를 영국의 통치에서 해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셜은 이어 조지 워싱턴 장군 휘하에 들어가 강인함과 용기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브랜디와인 전투에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칠 줄 모르고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저먼타운 전투에서는 돌격을 지휘하다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셜은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은 마셜의 용맹함과 법률 지식을 높이 평가해 그를 수석 법무관으로 임명했습니다.
1779년 군에서 제대한 마셜은 아버지의 부대가 있는 요크타운으로 갔습니다. 마셜은 그곳에서 장차 부인이 될 메리 윌리스 앰블러를 만났습니다. 메리는 버지니아의 재무장관 딸이었습니다.
마셜은 이때부터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셜은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윌리엄 앤 메리 대학에서 조지 와이스 교수의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이것이 마셜에게는 유일한 공식 법학 강좌 이수였습니다. 마셜은 영국 관습법에 통달하게 됐습니다. 변호사 면허를 딴 마셜은 178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셜은 독립혁명 이전 빚을 진 미국인들을 영국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해줌으로써 성공적인 변호사로 등장했습니다. 뒤를 이어 마셜은 고향인 포키오 카운티에서 버지니아 주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셜은 1785년 시 서기국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리치몬드 법원에서 소형 형사나 민사 재판이 열릴 때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마셜은 의사 전달을 정확히 하고 판결은 공동선에 기반을 두는 공정하고 온건한 인물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1788년 마셜은 신생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을 비준하기 위한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 버지니아 주 대의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같이 활동한 인사 중에는 캠벨 학교의 같은 반 친구 제임스 먼로도 있었습니다.
마셜은 아리클 어브 컨퍼더레이션, 즉 연합규약을 컨스티튜션, 즉 헌법으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지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새로운 헌법이 확정된 뒤 마셜은 1797년 외교특사로 임명돼 다른 두 특사와 함께 프랑스에 파견됐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가 미국 선박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관리들이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마셜은 단호히 그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단호한 거부로 인해 마셜은 유명해졌고 방어를 위해 몇백만 달러가 들어갈지언정 곡물은 단 1센트도 낼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유명한 슬로건이 됐습니다. 협상은 결렬되고 두 나라 관계는 동맹 파기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XYZ 사건이었습니다. XYZ는 당시 프랑스 측 외교관들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1799년 마셜은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다음 해에는 제2대 존 애덤스 대통령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1801년 마셜은 대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존 마셜은 1835년 7월 6일 필라델피아에서 타계할 때까지 34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습니다.
존 마셜은 대법원장으로서 여러 건의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소송은 메버리 대 매디슨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2대 존 애덤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판사의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애덤스 대통령이 원하는 판사 임명을 제퍼슨 대통령이 거부한 일종의 정치적 갈등이었습니다. 1803년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그 배경이 복잡해 여기서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이 재판은 위헌 입법 심사가 됐습니다. 마셜 대법원장은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법이 아니다라는 법정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법원에 의해 위헌이며 무효로 판결될 수 있다는 세계 최초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사법 심사가 전 세계에 퍼졌고 21세기 현재 사법심사 또는 헌법재판은 세계 많은 나라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게 위헌 여부를 심판할 힘을 준 이 사건의 판결문의 일부는 미국 대법원 건물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헌법의 통상조항 해석에 크게 기여한 맥이번스 대 오그던 판결,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과정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한 체로키 대 조지아 그리고 우스터 대 조지아 판결 등도 중요한 역사적 결정들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중 존 마셜 대법원장은 1,000건 이상의 소송의 판결을 내렸고 500건 이상의 법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방정부 체제에서의 대법원의 역할과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 권위를 가진 기관을 확립한 것입니다. 1835년 마셜 대법원장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고 그해 결국 7월 6일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당시 79세였습니다. 그의 운구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필라델피아에는 자유의 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아내가 묻혀있는 버지니아 수도 리치몬드의 쇼코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독립된 사법부의 체제를 구축한 존 마셜 대법원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Evelyn and thank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VOA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Holiday in the Wild라는 넷플릭스 영화 보면서 그럴 줄 몰랐어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게요. Yes. 뉴욕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케이트. 아들이 대학에 가면 남편과 두 번째 신혼여행을 즐기려 아프리카에 갈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웬걸.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으로 그녀는 혼자 잠비아에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케이트와 그녀의 비행기 조종사 데릭의 대화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Didn't see that one coming 배워볼게요.
Seen the plane. Hook him back. Poachers kill the mama for tusks. We don't do something to help that baby. We dead in 2 days.
I want to help.
Didn't see that one coming.
Didn't see that one coming. I didn't see that one coming. 우리가 다 아는 단어로 된 문장이죠. See something coming이라고 하면 무엇이 오는 걸 보다. 다시 말해 무엇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다라는 뜻입니다. I saw that coming. 예상했던 일이야. 그럴 줄 알았어. I knew it. 반대로 영화에서 들은 것처럼 I didn't see that one coming 하면 그럴 줄 몰랐어, 예상치 못했던 일이야 라는 뜻이 되겠죠? 케이트가 I wanna help, 돕겠다고 하자 비행기 조종사인 데릭이 그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설 줄은 몰랐다고 한 것입니다. 예문 더 볼까요?
The school's going to remain closed for the rest of the semester. I saw it coming.
남은 학기 동안 학교는 계속 열지 않을 거야, 예상했던 일이야.
The school's going to remain closed for the rest of the semester. I saw it coming.
Susan didn't get the promotion. I didn't see that one coming.
Susan이 승진을 못했어요. 그럴 줄은 몰랐네요.
Susan didn't get the promotion. I didn't see that one coming.
혼자 남겨진 아기 코끼리를 돌보겠다고 나선 케이트. 그녀는 사실 결혼 전 수의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젖어 잠비아에 혼자 온 케이트였지만 이곳에서 아픈 동물을 돌보고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며 점차 자신만의 행복을 알아가는데요. 그녀는 과연 이곳에 머무를까요? 아니면 뉴욕으로 돌아갈까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며 Didn't see that one coming 표현 들어볼게요.
Seen the plane. Hook him back. Poachers kill the mama for tusks. We don't do something to help that baby. We dead in 2 days.
I want help.
Didn't see that one coming.
그럴 줄 알았어. I saw that coming. 그럴 줄은 몰랐어. I didn't see that coming.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And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어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강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